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알제 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없고 뿌연 대기가 시야를 흐린 한 주였습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청명하기를 바라며 오프닝 곡 띄워드립니다. 이번 주가 세시풍속 마지막 10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럼 음력 10월부터 보겠습니다. 음력 10월이 되면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집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울긋불긋 물들었던 단풍들도 다 져버리고 나무들이 떨어뜨린 낙엽으로 온 천지가 가득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겨우내 방안을 따뜻하게 지펴줄 땔감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먹을 것도 미리미리 장만을 해야 했습니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지 않고 배부르게 지내려면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겨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힘이 센 남자들은 구두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난방장치로 온돌이라고 하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생기는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연기가 구들의 통로를 타고 올라가 방바닥 밑에 깔린 구들장이란 돌멩이를 따뜻하게 만들어 방 전체가 데워집니다. 남자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혹여 구들장을 놓은 부분에 흠이 생기거나 깨진 부분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래도 손을 보았습니다. 고래는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낸 고랑으로 불길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여자들은 솜을 틀어 겨울옷을 준비하고 겨울 동안 먹을 것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냅니다. 10월의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과 무사히 농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집안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상달고사였습니다. 옛날에는 김장을 밭농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없던 옛날에는 추워지기 전에 겨울에 먹을 김치를 미리 담가 놓아야 했습니다. 김장은 입동 무렵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동 무렵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김장을 하는 날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날이 추운 산간지방에서는 입동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김장을 했고 중부지방에서는 입동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12월 중순견에 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김장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3-4개월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기 때문에 김장하는 날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웃끼리 도와가면서 김장을 같이 하기도 했죠. 김장 김치의 주재료는 물론 배추와 무입니다. 이외에도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미나리, 갓 등 양념에 들어갈 채소와 간을 맞출 젓갈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김장 김치로 가장 많이 담그는 김치는 배추김치입니다. 보쌈김치나 깍두기, 동치미, 총각김치, 파김치 같은 김치도 김장할 때 담갔습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김장 김치를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잘못하면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 김치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땅속이었습니다. 땅속에는 지열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도 김치가 얼지 않았죠. 김장 김치를 보관할 때는 구덩이를 판 다음 항아리를 묶고 그 안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항아리에 김치를 단단히 눌러 담은 다음 김치 위에 우거지를 얹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죠. 이렇게 땅속에 김치독을 묻어두면 이른 봄까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김치광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치독을 묻은 다음 그 위에 가느다란 통나무를 원뿔 모양으로 세운 다음 볏짚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김치독을 겨울의 신주라고 불렀습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먹을거리 이상의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김치독을 신주라고 부를 만큼 김치를 신앙으로 여긴 것이죠.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었습니다. 그때의 김치는 순무나 가지, 죽순 같은 채소들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치미나 나박김치처럼 국물까지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빨간 김치를 먹기 시작한 때는 임진왜란 이후부터로 이때 일본에서 고추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농사 김치가 발달하게 되면서 배추나 무 같은 커다란 채소의 재배가 가능해져 배추나 무가 김치의 주재료가 되었습니다. 또 10월에는 상달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상달고사는 1년 동안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신 집안의 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 곳곳에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신을 성주신이라 합니다. 안방에는 가문의 상징이자 집안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조상신, 뒷곁에는 집터를 간장하는 터주신, 부엌에는 부엌일을 돌봐주는 조왕신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측신, 장독대에는 철룡신, 외양간에는 소를 보호해주는 쇠구영신이 있습니다. 상달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주부였습니다. 집안의 신들은 집안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가 중심이 되어 상달고사를 지냈습니다. 좋은 날을 골라 고사 지낸 날을 정한 다음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과 술을 비롯한 고사 음식이 만들어지면 안방, 마루, 장독대, 뒷곁,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조금씩 차려두었는데 성주신, 조상신, 터주신, 조왕신 등 집안의 중요한 가신을 모신 곳에서는 절을 올렸고 나머지 가신들이 머무는 곳에는 제물만 갖다 놓았습니다. 가신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선왕신을 모신 곳에도 제물을 차려놓았습니다. 선왕신에게 드릴 떡은 다시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안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고사를 상달고사라고 이름 붙인 것은 10월을 상달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상달이란 1년 12달 중 가장 높은 달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겁니다. 음력 10월은 추수도 끝나고 핵곡식과 핵가을 등 먹을거리가 풍성한 계절인데 이런 풍요로움을 옛 어른들은 조상들과 여러 신들이 보살펴준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10월에 사람과 신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풍습을 버린 겁니다. 10월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추수를 마친 뒤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에서 지내는 가정월례로 변해 이어진 것이 상달고사입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가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을 성주신이라고 합니다. 성주는 집안의 여러 신을 통솔하면서 집안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애쓰는 신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여러 신 중에서도 성주신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성주신을 모시는 방법은 지역마다, 집안마다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실과 돈을 넣은 흰색 종이를 깨끗한 물이나 탁주로 적신 다음에 둥글게 뭉쳐 대들보 아래나 안방 방문 위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성주신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혹은 종이를 접어서 대들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작은 단지에 쌀을 가득 넣어 백지로 봉한 다음 무명실로 동여매고 안방의 선반 위에 놓아두기도 했고 큰 항아리에 쌀을 가득 담아 뚜껑을 덮어서 대청마루 한 구석에 놓아두는 방법도 있었으며 성주 단지와 집으로 만든 터줏가리를 함께 장독대나 담 아래 두기도 했습니다. 성주 단지나 항아리에 넣은 쌀은 해마다 상다리, 햅쌀로 갈아 넣었다고 합니다. 단지 안에 있던 묵은 쌀은 가족들끼리 밥이나 떡을 해 먹었습니다. 단지에 들어있는 묵은 쌀을 꺼낼 때 쌀이 깨끗하면 집안에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쌀이 썩거나 곰팡이가 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주 단지에 쌀을 넣을 때는 쌀을 잘 말려서 넣었습니다. 또 10월의 셋시 풍속으로는 손돌바람이 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는 음력 10월 20일경이 되면 손돌바람이라고 하는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손돌바람이 불면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추위를 손돌추위라 합니다. 손돌추위가 몰아칠 무렵에는 바다에 쓰는 어부들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하루 쉽니다. 바람이 세어 불어 풍랑을 만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강화도 앞바다에 손돌바람이 불게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에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의 군사들이 고려를 공격하자 당황한 고려 왕은 배를 타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는 더욱더 세졌고 일렁이는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왕은 사공이 일부러 위험한 곳으로 배를 몰아간다 하면서 사공을 죽여버렸습니다. 사공은 죽기 전 바가지를 바다 위에 띄우고는 바가지를 따라가면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할 것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배사공이 죽고 난뒤 파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왕에게 배사공의 말대로 바가지를 쫓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왕도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바가지를 따라가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바가지는 강화도 쪽으로 흘러갔고 왕과 신하들은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배사공의 시체를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뱃사공의 이름이 손돌이었습니다. 손돌이 세상을 떠난 곳을 손돌목이라 하는데, 손돌바람이 부는 날은 손돌이 세상을 떠난 날이라 합니다. 죽은 손돌의 원한이 바람을 거세지게 했다고 하네요. 강화도 사람들은 손돌바람이 부는 날에는 배를 타지 않고 집에서 겨울옷을 만들었습니다. 10월의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 있습니다. 입동은 24절기 중 19번째의 절기로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이라 합니다. 태양의 환경이 225도 일대이며 올해는 11월 8일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후약 15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전약 15일에 듭니다. 중국에서는 입동 후 5일씩을 묶어 3으로 삼았는데 초후, 중후, 말후가 그것으로 초후에는 비로소 물이 얼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처음으로 땅이 얼어붙으며 마루가 되면 꿩은 없어지고 조개가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입동 때부터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동 즈음에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사야의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갑니다. 회남자 권삼, 천문훈에 의하면 추분이 지나고 46일 후면 입동인데 초목이 다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낙엽이 지는 때에는 나무들이 겨울을 지낸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채소로 줄이기 위한 자연의 이치가 숨었습니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당근, 김장의 맛이 좋다고 하네요. 농가에서는 냉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물을 땅 구덩이를 파고 저장하기도 합니다. 추수하면서 들판에 놓아두었던 뱃집을 모아 겨울에 소의 먹이로 쓸 준비도 합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 풀이 말라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뱃집을 썰어 새죽을 쑤어 소에게 먹였습니다. 입동을 즈음하여 예전에는 농가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대개 음력으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날을 받아 횟곡식으로 시루떡을 하고 재물을 약간 장만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곡간과 마루, 그리고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농사철에 애를 쓴 소에게 고사 음식을 가져다 주며 이웃들 간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입동에는 치겜이라는 미풍 양속도 있었는데 여러 지역의 향약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계절별로 마을에서 자발적인 양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입동, 동지, 제성날에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치겜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치겜이란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하였는데 마치 마을의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기인한 풍속인 듯합니다. 마을에서 아무리 살림이 없는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치개미를 위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행편이 안된 사람들은 도랑탄 잔치를 대신했습니다. 입동 무렵이면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팔면 누렇게 살이 찐 미꾸라지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도랑탕 잔치라고 했습니다.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10월부터 정월까지의 풍속으로 내의원에서는 임금에게 우유를 만들어 바치고 기로소에서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겨울철 궁중의 양로 풍속이 민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입동을 즈음하여 점치는 풍속이 여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데 이를 입동복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속담으로 입동전 가위보리라는 말이 전해옵니다.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을 칩니다.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입동에 갈 까마귀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특히 경남 밀양 지역에서는 갈 까마귀의 흰 배바닥이 보이면 이듬해 목화 농사가 잘될 것이라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사점과 더불어 입동에는 날씨점을 치기도 합니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입동 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아 그해 겨울 추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대개 전국적으로 입동의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크게 추울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10월의 24절기 소설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합니다. 태양의 환경이 240도일 때고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후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 전약 15일에 듭니다. 올해는 11월 23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소설 후 5일씩을 묶어 3으로 나누었는데 초후에는 무지개가 걷혀서 나타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천기는 오르고 지기는 내리며 마루에는 폐색되어 겨울이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채비를 합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침으로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첫 추위가 옵니다.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듣는데 초순의 호빠지가 하순의 손빠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날씨가 극강하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을 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이미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잔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나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하며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합니다. 또 겨우내 소먹이로 쓸 뱃집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한편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노래 한곡 들으시고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음력 11월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바람은 메스껍게 불어오고 하늘에서는 흰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이 되면 바깥에서 활동하기보다 집안에 머무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사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니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장의 원료가 되는 메주를 띄우는 일도 이때 하고 힘든 농사일을 마친 남자들은 돗자리나 강주리를 짰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화로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한 곡식들이 모든 농부들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땅주인에게 내고 일부는 나라에 세금으로 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했으니 추수 때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지라 양식을 아껴서 먹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가올 새해 명절에 조상들에게 제대로 된 차례상이라도 올리려면 더욱더 허리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겨울 한가운데 있는 세시 풍속이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올해는 12월 22일입니다.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실제로 동지에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낮의 길이가 1분씩 길어지니 태양의 기운이 회복한다고 해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동지를 특별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태양신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면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힘을 얻어 생명이 살아나는 신성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사냥이나 고기잡이처럼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궁궐에서는 태양신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인사를 받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문을 관장하는 기관인 관상감에서 동짓날에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궁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달력에 동문치보라는 옥새를 찍어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관리들은 왕에게 받은 달력을 서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동지의 달력을 주고받는 것은 동지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 믿었기 때문에 생긴 풍습입니다. 동지가 되면 제주도의 특산물인 귤을 왕에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귤이 매우 귀한 과일이라 귤을 받은 왕은 종묘에 먼저 올린 다음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고 귤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음식과 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귤을 진상한 것을 기념하는 과거를 열기도 했으니 환감제라 했습니다. 궁궐의 내 의원에서도 동지를 기념해 특별한 보약을 만들었는데 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피, 소조, 소머리, 대추, 후추, 꿀을 섞어 구워서 굳힌 보양 음식입니다. 악기를 물리치고 추위에 몸을 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며느리들은 함께 모여서 시어른들에게 드릴 버선을 만들었는데 동지 다음 날부터 새 버선을 심고 길어지는 해 그림자를 밟으면 오래 살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동짓날 며느리들이 만든 버선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도의 마음이 담뿍 담긴 정겨운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을 동지 헌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대비해서 복조리와 복주머니를 만들고 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메주도 만들고 겨울에 먹을 나물들도 말렸습니다. 남자들은 내년 농사에 쓸 새끼를 꼬고 집신이나 망태기를 만들었습니다. 망태기는 새끼나 노를 꼬아 만든 주머니인데 어깨에 멜수 있게 만들어져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서 담을 때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말릴 때 쓰는 멍석이나 풀을 베어 담는 꼴망태 등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동지는 겨울을 지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여러 준비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동지 때가 되면 보통 매서운 추위가 닥치는데 이것을 동지 한파랍니다. 동지 한파가 오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동지날이 따뜻하면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농작물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병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낸다고 한것 같습니다. 동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팥죽이 있습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은 전래 이야기로 중국의 향초 세시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공공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공공씨의 아들은 소문난 말씀꾸러기로 하루라도 사고를 치지 않는 날이 없었답니다. 말썽쟁이 아들 때문에 공공씨는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동짓날 밤, 말썽쟁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썽쟁이 아들은 죽은 뒤 역질 귀신이 되어버렸죠. 마을의 역질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금세 온 마을로 번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으니 공공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공씨는 아들의 영혼이 장난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들이 살아있을 때 팥을 무서워했던 기억을 떠올려 붉은 팥을 가지고 팥죽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팥죽을 지방 곳곳에 뿌렸죠. 때마침 역질 귀신이 된 공공씨의 아들이 집으로 막 들어오려던 참,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팥이다 하며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팥죽이 다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사당에 팥죽을 올렸고, 헛간이나 부엌 등 지방 곳곳에 팥죽을 뿌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이전에 들면 애동지라 하였는데, 애동지가 들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해서 팥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2월이니 마음껏 팥죽을 쑤셔도 될것 같습니다. 11월의 절기로 대설이 있습니다. 소설에 이어지는 대설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래 재래역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 하북 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 시기에 적설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환경은 255도에 도달한 때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환, 대한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 이후 대설까지를 가을이라 여깁니다. 19세기 중엽 소당 김형수의 농가 12월 속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11월이라. 대설과 동지 두 절기 있네. 이달에는 호랑이가 교미하고 사슴뿔 빠지며 갈단새 울지 않고 지렁이는 칩거하며 영교는 싹이 나고 마른 샘이 움직이니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 마지막 부분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 이 부분이 완전 동감입니다. 겨울에 뿌득뿌득 살이 찌지 않습니까? 추워서 잘 움직이지 않고 군것질을 많이 하니 살이 많이 찌는 계절입니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 이날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눈과 관련하여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월입니다. 음력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다가올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12월에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올 새해 명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 준비로 바쁜 어머니들은 몇날 며칠 동안 정성껏 설빔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곳간에 있는 쌀을 가지고 떡살을 불려 가래떡을 만들고 강정과 곶감, 대추, 고기, 과일도 준비하고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만두 재료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힘들어 세찬계라 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장만해서 나누었습니다. 음력 12월을 석달이라 하고 그 달의 가장 마지막 날은 금음이라 하는데 석달 금음은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섣달 그몸이 되면 지방 곳곳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섣달 그몸에 하는 대청소에는 청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지들을 썰어내면서 나쁜 귀신들과 나쁜 일들도 함께 내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몸날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는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몸에 하는 풍습 중 재미있는 것중 하나가 묵은 세배입니다. 묵은 세배는 섣달 그몸날 저녁이 되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웃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데 한 해를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보낸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그몸날이 되면 궁궐에서도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묵은 세배를 올렸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로 세배를 하는 풍습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어른들을 공경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새해에는 풍랑으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내고 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배 깃발을 꽂은 다음 배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섣달 그몸 저녁 궁궐에서는 한해 마무리의 의식으로 연종제를 열었습니다. 궁궐 곳곳 숨어있는 나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나쁜 귀신들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탈과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등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금이나 북을 치면서 궁궐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둥둥둥 징을 울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탈을 쓴 사람들이 마구 도망을 치고 그러다가 펑 하고 대포를 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서 귀신들이 도망을 간다고 생각한 조상들의 생각이 재미있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합니다. 섣달 검은 밤에는 부엌 부뚜막 소두에 불을 밝혔는데 부엌을 지켜주는 신인 조왕신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네요. 조왕신은 부엌을 지키면서 1년 동안 집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지켜보았다가 음력 12월 24일에 하늘로 올라가 옥한 상제에게 그 집안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고했다고 합니다. 조왕신의 이야기를 들은 옥한 상제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다고 하니 사람들의 운명은 조왕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간 날부터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왕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옥황 상제님에게 부디 좋은 일만 많이 말해 주십시오.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 이런 내용의 종이를 써 붙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조왕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왕신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은 했는데, 심지어 도둑들도 이때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조왕신은 섣달 그몸날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되돌아옵니다. 조왕신이 되돌아오는 날이 되면 조왕신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들어오시라는 의미로 부엌을 비롯해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것을 수세 또는 해지킴이라 하였습니다. 섣달 그몸날에 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는 말이 있고 전라북도 지방에는 섣달 그몸밤에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섣달 그몸밤에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들을 하죠. 그러니 잠을 자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자는 의미로 섣달 그몸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섣달 그몸밤에 어른들은 잠이 든 아이의 눈썹에 새하얀 뜨가루를 묻혀놓아 설날 아침이 되면 잠을 자서 눈썹이 새었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정말 눈썹이 하얗게 된줄 알고 많이들 울었겠죠? 12월의 절기로는 소환과 대안이 있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대안보다 소환이 가장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추위를 이겨내고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자 했던 까닭으로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소환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로 농가에서는 소환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 전까지 약한 달간 혹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둡니다.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하는 태양의 환경이 300도 되는 날입니다. 대하는 엄력 섣달로 매듭을 짓는 절우입니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환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환 때가 가장 춥고 대한 때는 포근한 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집안 손질은 신구간에 하는 것이 간습화되어 있는데 이때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일주일입니다. 이상으로 4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신이 너무 많군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 시대에 따른 풍속이고 그 풍속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철저한 고난과 역경들이 숨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동지 때 어머니가 쑤어주신 팥죽이나 겨울에 연을 날리며 놀고 새옷에 질질 흐르는 콧물을 닦았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다 연유된 것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여 사라진 풍속들도 많고 달력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세시 풍속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세시 풍속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고이고이 물려줄 만한 것들 말이죠.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혹시 이런 것이 세시 풍속으로 기억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채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